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명품 믿음의 유산. 명품이 있으면은 이제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명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나갔던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납니다. 또한 잉태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부모처럼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 위대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봉독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우리 그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3%. 얼마나 그 적은 숫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부모의 부재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를 양육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삶을 절절하게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아바의 자녀라는, 그 Abba's Child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 아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놀라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동의 왕자가 미국 유학을 와서 ESL 과정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조사하는데 이 왕자가 아버지의 직업이 킹이라고 썼어요. 주변 친구들이 아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킹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가 잘못될까 봐 잘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수료식에 가까웠습니다. 이 중동 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의 그 돌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연락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이 중동의 왕자가 메세데스 벤츠 한 대씩 선물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모두가 그 벤츠 한 대씩을 선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조그마한 그 나라의 왕자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전지에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권세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는 것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열망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브래넌 매닝은 거짓자는 의미의 출처를 찾아 외부의 체험에 매달린다. 돈과 권력과 외모와 성적 쾌락과 인정과 지위의 추구는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더해주며 성공의 환상을 가져다 준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이 자상을 깨닫지 못한 채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돈과 권력과 외모와 높은 지위를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성공했다는 환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바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를 앞에 절단하는 걸 말하죠. 지금 얘기한 포경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요.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에요. 왜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할례를 언약으로 주신 것은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곧 침례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 침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그 육적인 이런 그 죄를 다 장사 지내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born again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야.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결단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명문가가 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그 순종함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자녀의 그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그 불구덩이에 던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모든 걸 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향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을까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런 번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모의 심정이라면은 왜 이런 번뇌 없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심장을 쪼개는 순종을 해 보셨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기 위해서 또 장작을 패가지고 나귀에게 그걸 얹어 놓으면서 그 장작을 펼 때 바로 자기의 심장을 쪼개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쪼개는 순종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자녀를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전수되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가정에는 순종의 걸음, 심장을 쪼갠 듯한 순종의 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든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순종의 자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내 아버지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100세 얻은 이삭을 드린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나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말씀을 읽고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겁니다. 부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청년이 목사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나는 걷지 못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스스로 갖는 자기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런 확신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확신을 주셨는데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에 쓸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언약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가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번 여름에요, 우리 교회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떠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윤 형제님 그 가정에 그 딸이 있잖아요,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지금 저 동부 쪽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방학 동안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돌아오자마자 행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참 그 마음이 기뻤어요. 그 순간이 다 지금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침례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자녀에게 너 세례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입으로만 해서 그렇게 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그 갓난 아기 있죠, 로건. 오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우선을 물려주는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를 양육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순종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명품 믿음인 것입니다. 명품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 정말 나는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돌아가세 믿음으로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거리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육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우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 삶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